매기 성경 강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믿음 안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구약성경 사무엘상으로 모시겠어요. 매기 목사님이 한결같은 주장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상하 구별이 되어져 있는데 상하 구별을 하지 말고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좋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라틴어 성경인 벌게인 역을 들고 있는데 이 벌게인 역 같은 경우는 네 권의 왕국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도 하나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도 하나죠. 역대기상 이렇게 여섯 권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네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사무엘서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은 이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하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란 이름이 붙여진 것은 사무엘이 본책의 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가 본서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 사무엘 상에 있어서 그 가운데 그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고 또 그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두드러진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상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사무엘이 본책의 저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그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25장까지인데 그 정도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무엘상 10장 25절로 역대상 25절과 역대상 29장 29절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자에 대한 문제는 조금 정리를 하시고 또 우리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개혁주의 정신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 또 한나의 아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거의 전쟁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보기 드문 아주 그 감동적인 우정의 관계가 이 사무엘상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은 상당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이 된다고 이 매기 목사님도 강조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범한 엄청난 죄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기사가 이 사무엘 하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결점과 단점을 지닌 사람들이었었다, 사사들이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드렸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실로 위대하고 뛰어난 몇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서 연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또 어떤 의미에서 쓰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의 연구를 통해서 특별히 다루게 될 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전체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니 해도 왕국의 출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사사 전체에 또 사사 체제에 있어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그 체제의 전제 정치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을 보시면 또 하를 보시면서 교훈을 얻으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서 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사무엘서에 있어서 주제가 또 하나 있다면 선지자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정정치 기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죄를 범함으로 왕을 세우신 후에는 주로 제사장 대신 선지자를 주님의 종으로 세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에게 왕이 통치하는 국가 형태를 허락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국가의 통치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국가 안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동적으로 해결되었어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가의 통치 형태가 아니라 백성들 자신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왕국의 건설을 꿈꾸고 계셔서 장차 세상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게 될 겁니다. 평화의 왕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는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모습과는 뭐 완전히 다를 것이니까요. 그때는 경제개발계획이라든가 뭐 요즘과 같은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뭐 또는 사회범죄라든가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거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뭐 다룰 이유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마치 바닷물이 바다를 꽉 메우듯이 정의와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국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장차 임할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설립 과정을 통해서 그러므로 왕에게는 세 가지 자격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게 돼요. 첫째는요, 왕은 자기의 권세를 의롭게 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뭐 엉뚱한데 자기의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왕은 자기의 권세를 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뭐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힘이 있는 자리잖아요. 여러 가지 권위와 권세가 있는 자리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날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왕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사무엘서를 좀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무엘상은 믿음이 신실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을 때 한나는 아들의 수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들려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실로의 회막 앞에서 기도할 때 말은 하지 아니하고 입술만 움직이는 모습에 그녀가 술 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수태하게 되고 또한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가서 자신이 서원한 것을 실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찬송 함께하고 본문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장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찬양 전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저자는 누구이고 특별히 사무엘서를 보면서 주제가 뭔가? 그러면서 왕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될 건가?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을 편 바가 있어요. 자,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 2절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였더라 그랬어요.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절대 일부 다처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주고 계실 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사단이 거짓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허락하셨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첩으로 취했을 때 그것을 올바른 행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아브라함의 그러한 죄의 결과는 오늘날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이 갈라져가지고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고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분쟁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엘가나도 두 아내를 둔 연고로 그의 가정에는 불화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이 몇 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본문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요? 그러나 우리는 뒤에 가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만 드리면 만사 형통이 된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막을 주장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 내지는 사단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회가 우리에게 가장 나쁘고 위험천만한 장소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락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도 그때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말들을 하곤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죠? 그곳에는 사단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초대받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락방은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였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막에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임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잠옷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의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엘가나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준 것보다도 한나에게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랬어요. 한나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엘간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 사이에 항상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엘가나의 가정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 못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다처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항상 가정 불화가 있었으나 누구 하나 찾아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마니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한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7절로 1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볼게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0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한나가 괴로워서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한나가 괴로워서 라는 표현은 그녀가 아들을 갖지 못한 것 때문이 여러분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좌절 가운데 있었는지 하는 것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나는 아들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동안 제사장으로 레위인의 성막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나시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한나의 마음은 절실했다.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죠. 12절로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엘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한 이 여인이 외막에 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나의 입을 주의 있게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있을 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엘리가 말한 것, 보세요. 그 참 이 제사장이 말이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이것은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술에 취한 채 곤드레만드레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식에 대하여 방관해 두는 무능한 부모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한나는 엘리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할 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때 여호와의 집인 회막에는 술에 취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우리는 회막이 반드시 정결한 곳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마도 그렇게 술에 취한 대표가 이 엘리의 아들 두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강해 창세기편 상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